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 5월 11일 월요일의 뉴스통 문을 활짝 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신지혜입니다. 여러분 주말 잘 보내셨나요? 주말에는 나들이나 운동도 좀 하셨고요. 코로나19 때문에 집에만 있는 경우가 많아지고 하던 운동도 못하게 되는 일들이 많아지면서 여러 신체적인 문제나 갑작스런 통증이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요. 특히 갑자기 운동을 하다가 어깨 통증이 발생하고 막 팔을 들 때마다 어깨가 아픈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런 적이 있거든요. 평소에 어깨 건강관리는 이렇게 해주면 좋은데요. 무리했을 때는 충분한 휴식을 취하시고요. 늘 스트레칭, 그러니까 몸의 근육을 쫙쫙 잘 펴주는 실내 운동 아시죠? 그런 스트레칭으로 어깨 근육을 잘 풀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운동 전에는 스트레칭을 잘 해주시고요. 운동 후에는 휴식을 통해서 운동 때 긴장됐던 근육들을 잘 풀어줘야 한다네요. 잘 참고하셔서 어깨 통증 없는 건강한 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뉴스통 매주 월요일 이 시간에는 오늘의 주요 뉴스들 선별해서 알려드리고요. 지금 북한은 코너에서 현재 북한 소식들도 전해드립니다. 국제문제 전문가 임상훈 소장님과 함께하는 세계의 창도 월요일과 함께 시원하게 열리고요. 월요일의 뉴스로 본 세상은 양정화 기자와 함께하는 문화 관련 소식으로 채워집니다. 도움이 되는 생활정보나 날씨, 환율, 기름값 등도 친절하게 알려드리고 저 신지은과 함께하는 매일 영어 시간도 함께합니다. 뉴스통은 언제나 뉴스로 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활짝 열어갑니다. 그럼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알아볼까요?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남북 방역 협력과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에도 저촉이 안 되고 남북 국민 모두의 보건과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우선 추진할 만하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진행된 대통령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남북관계 관련 질문에 남북 모두 코로나19 대응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이번 코로나 대응의 성공에도 2차 세계적 대유행이 닥쳐올 것이라고 많은 전문가가 예상하고 있다며 남북의 감염병 방역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현지 시간 10일 북한과 의미 있는 협상에 관여한다는 제안은 여전히 유효하며 균형 있는 합의에 도달하기 위한 유연한 접근법을 취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한 남북, 북미 관련 언급에 대한 연합뉴스의 서면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이와 함께 남북 협력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히면서도 비핵화에 대한 진전과 보조를 맞춰서 가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국제적십자사연맹이 북한의 코로나19 방역용 마스크 150만 개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미국 자유아시아 방송이 9일 보도했습니다. 국제적십자사연맹은 전날 발표한 코로나19 발병 운영 상황 보고서에서 국제적십자위원회와의 공동구매 계획의 일환이라며 이 같은 계획을 짤막하게 밝혔습니다. 국제적십자사연맹은 앞서 2월 중순 이미 유엔 대북제재위원회로부터 적외선 체온계, 마스크 등 8가지 코로나19 방역지원 물품들에 대한 제재 면제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그간 반출을 엄격히 제한해온 방역용 마스크를 미국에 긴급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11일 한미 코로나19 대응 공조 차원에서 마스크 200만 장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 통화에서도 언급됐던 마스크 지원을 결정했다면서 동맹국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고려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번 마스크 지원은 지난 3월 한미정상통화의 후속 조치라며 국내 코로나19 상황 및 마스크 수급 현황, 우리의 동맹국인 미국에 대한 지원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태원 클럽과 관련한 코로나19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75명이고 이 중 서울시에서 49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시장은 11일 KBS 1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방문자 명단에서 중복을 제외하고 5,517명의 명단을 확보했는데 11 오후 기준 2,405명과 연락이 닿아 안내했다며 나머지는 허위 기재이거나 고의로 전화를 안 받고 있어 경찰과 협력해 추가로 파악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전 세계 코로나19 사망자가 28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국제통계 사이트 월도미터에 따르면 11일 오전 7시 기준 전 세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417만 4,136명으로 이들 가운데 28만 3,586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가장 많은 확진자가 발생한 유럽 대륙에선 현재까지 162만 8,457명의 감염이 확인됐으며 15만 2,727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북아메리카의 확진자 수가 149만 4,308명, 사망자 수가 8만 9,914명을 기록했습니다. 이 중 미국의 확진자와 사망자가 각각 136만 5,308명, 8만 717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자이르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이 2022년 대선에 출마해 재선에 도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현지 시간 10일 대통령궁 앞에서 만난 지지자 한 명이 자진 사임과 탄핵 요구에 대한 입장을 묻자 2027년 1월 1일 대통령궁에서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2022년 재선에 성공해 2026년 말까지 임기를 채운 뒤 2027년 1월 1일 차기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고 나서 물러나겠다는 의미입니다.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독단적인 국정운영 방식과 직권 남용 의혹, 코로나19에 대한 안이한 대응 등을 이유로 그동안 의회로부터 탄핵 압박을 받아왔습니다. 지금까지 전태우였습니다.
뉴스로 통하는 남과 북. 여러분께서는 지금 국민통일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뉴스통을 듣고 계십니다.
네, 지금 북한은 현재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소식들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김민수 기자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에 이 비무장지대 한국군 감시초소에 총격이 울리는 사건이 있었죠. 네. 오늘은 이 소식 전해주신다고요?
네, 북한군에서 지난 3일에 그 발생한 한국군 감시초소에 대한 총격 사건에 대해서 네. 북한 내부에서는 이 초소 교대 과정에서 오발이 있었다고 결론을 내린 걸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아, 네.
네. 그런데 이 사건과 관련해서 북한 최고사령부에서 검열조를 구성을 해서 지난 6일부터 해당 군부대가 5군단인데 이 군단에 대한 전면 검열에 돌입한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이 소식은 지난 7일 데일리 NK 북한 강원도 군 내부 소식통이 전해온 소식인데요. 6일 오후 1시경에 군단 지휘부에 20명 이상으로 구성된 검열조가 들이닥쳤고 이 검열조가 투입된 건 북한 5군단에서 3일 사건에 대해서 오발 사고라고 자체 보고를 최고사령부에 올린 지 사흘 만에 이뤄진 조치라고 합니다.
네, 그럼 이 검열의 목적이 보고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하는 건가요?
일단 검열조가 해당 부대에 선포한 네. 검열 요강이라는 게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단순한 오발 사건에 대한 조사가 네. 아닌 걸로 보입니다. 검열조가 5군단 지휘부 군관들, 그러니까 장교들을 군인 회관에 모아놓고 군사형법 제76조 그리고 제83조에 의거해서 철저히 조사 처벌하겠다는 검열 요강을 선포를 했다고 하는데요.
네, 그게 어떤 조항인가요?
일단 군사형법 제76조는 무기, 탄약, 전투기술기재, 략취죄 그리고 제83조는 군수물자 절취 및 매매죄에 해당이 됩니다. 모두 최고 사형에 이르는 좀 강력한 조항이라고 하는데 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집권 이후에 군 기강 확립을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해왔는데 그런 핵심 문제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단순한 오발 사건에 대한 검열이라고 보기엔 좀 어렵겠군요.
네, 군 소식통은 이와 관련해서 두 가지 그 분석을 내놓았는데요. 첫 번째는 진상 조사를 할 것 같은데 네. 만약에 표면적으로 이제 이 진상 조사를 하겠다고 하면 전염 부대 내에 있는 그러니까 그 전선 제일 선두에 있는 부대들의 사기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군 당국에서는 보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좀 좀 엄격한 그 군사 조항을 가지고 검열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표면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이번 오발 사건이 단순한 오발 사건이 아니고 군 기강이 해이된 문제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 두 가지 군법 조항을 기초로 해서 5군단 내에 있을 뭐 불법이나 비리 및 비위 그리고 무규율적 현상을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소식통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검열이 이루어지게 된다면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될까요?
일단 검열 기간은 총 20일간 진행된다고 하고 이게 이제 뭐 예고 없이 들이닥친다고 하는데 관하 사단, 여단, 대대, 중대 그리고 독립 초서들까지 불의의 시간에 비상 소집하는 형태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검열전은 5군달 검열이 끝나면 지금 그 휴전선 있잖아요. 네. 비무장지대 쪽. 여기에 북한 1군단, 2군단, 4군단도 있는데 3개 전연군단도 순차적으로 검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검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처벌이 된다면 이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일까요?
일단 북한 당국은 이번 5군단에서 발생한 이 남측 초소에 대한 사격 사건이 무기와 총탄 사태를 인수인계하다 조장 미숙으로 벌어진 오발이라고 보고를 받은 상태인데 오발이라고 해도 문제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훈련이 잘 안 돼 있어서 오발 난 걸로 보고 있고, 두 번째는 이번 사건으로 그 외부 세계에 북한군 전방부대의 총구가 적 목표물 그러니까 한국군 초소에 항시 고정돼 있다는 보도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점을 노출시켰다는 걸 좀 엄격하게 보고 군법으로 엄히 처벌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검열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소식통은 또 이 5군단은 이미 지난 3월에 끝난 그 겨울철 훈련 판정 때 영양실조나 입원 환자가 많다는 불명예 평가를 받아서 더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북한군 검열 소식을 전해주셨고요. 자, 두 번째 소식은 어떤 소식인가요?
네, 북한도 5월 하순에 순차적으로 계약을 할 계획인데요. 네. 관련해서 북한 교육성의 방역 지침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이 소식은 함경북도 소식통이 지난 10일 데일리 NK에 전해온 소식인데 교육성의 방역 지침은 지난달 29일에 내려왔고요. 유치원 소학교, 초급 고급 중학교, 그리고 대학들을 비롯한 전면적인 교육 부분에 계약 문제와 관련한 일련의 방역 지침이 제시가 됐다고 하는데 좀 눈에 띄는 게 이 교원들, 그러니까 선생님에 대한 조치입니다. 그러니까 전염병 때문에 밀린 수업도 많고 학생들의 건강을 고려해서 개인 사정과 생활은 미뤄라. 특히 올해 12월까지 교원들은 이동 제한 조치를 실시한다고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네, 뭐 사실상 집이랑 학교만 왔다 갔다 해라 이런 지시 같은데 긴급한 일이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일단 예외적으로 가정에서 부모가 사망했을 때에만 교원들 통행이 인정이 되는데 이 역시 정확한 사유를 파악을 한 다음에 조직적인 보증을 받아야 통행증이 승인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계약을 할 경우에 뭐 학생들에 대한 별도의 방역 지침 같은 건 있나요?
뭐 일반적인 방역 지침이 좀 하달된 것 같고 일단 학생들 움직임까지 다 지금 파악을 하려나 봐요. 그래서 교원들이 책임을 져야 되고 학부형들과 함께 학생들이 이 전염병에 노출되지 않게끔 관리를 해야 한다고 주문을 하고 있고 각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움직임을 매일 확인하고 보고하는 체계를 세워서 특히 이상현상들이 발생을 하면 제때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절대 복종하라는 지시도 내렸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북한 교육성의 방역 지침에 대한 내용까지 들어봤는데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민수 기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뉴스로 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입니다.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활짝 열어가는 시간입니다. 자, 한국에선 코로나19 다 잡았다 싶었는데 극히 일부의 사람들 때문에 집단 감염 현상이 다시 발생하고 있어서 지금 많은 분들이 힘빠져 하시는데요. 아, 우리가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계속해서 국내 지역사회 확진자 0명이었는데 하면서 말이죠. 아, 우리 북한 주민 여러분들도 힘낼 일 많으시고 또 우리 남한의 국민들도 서로 다시 한번 다독이며 힘내서 이겨내야겠습니다. 트와이스의 노래 듣습니다. Cheer up. 세계로 열린 창을 더 넓고 시원하게 흥미롭게 열어보는 시간입니다. 뉴스톡의 월요일 코너 세계의 창 시간은 국제문제 전문가 인문결 연구소 임상훈 소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 일주일도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냈습니다.
자, 코로나19 위기 이후 세계 인류의 문화 가운데 달라지고 있는 것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당장 생각할 수 있는 건 사람 간 거리 두기죠.
네, 그렇죠. 인사법들도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과거에 같으면 이제 뭐 이렇게 악수를 한다든가
맞습니다.
지금은 상상할 수가
네.
없죠.
맞습니다.
눈 인사로 네. 한다든가 아니면 네. 굳이 이제 악수를 해야 된다면 이 팔꿈치 부분으로 이렇게 대면서 네. 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저 뭐 보통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 네.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저는 그 표현보다 물리적 거리두기 이렇게 하는 것이 좀 어떨까 싶어요. 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이제 특히 이제 IT 기술도 발전을 하고 그러는 와중에 이 전염병이 돌고 이럴 때는 그 가상 공간을 이용을 해서 이제 우리 문화 활동이 계속 이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그 물리적인 그 공간으로서의 격리 이런 게 이제 많이 늘어나고 한다면은 그럴 때일수록 사회적인 연대는 더 커져야 되지 않는가? 뭐 다양한 방식으로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인터넷을 통한다든가.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보다는 물리적으로는 거리를 둬야 되겠지만 사회적으로는 더 연대를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되죠.
네, 뭐 사실 공간을 차지하는 문화가 이제 점점 공간을 필요하지 않는 활동으로 대체가 되면서
네.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요.
네.
자, 이렇게 코로나19 달라지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외에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 인간하고 자연하고의 관계도 좀 여러 가지 다시 생각해 볼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그 환경 문제 같은 것이 이제 예를 들 수가 있는데 보통 우리가 환경 문제다 하면 당장 해결이 어렵고 좀 거시적으로 혹은 장기적인 차원의 대응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전염병이 돈 이후로 사람들이 이제 자동차 그리고 뭐 공장 이런 것들을 덜 사용하다 보니까 환경이 갑자기 좋아진 그런 경우들 많이 보잖아요. 대기 오염도 그렇고 물 수질 오염도 그렇고 그런 걸로 봤을 때 우리가 조금만 움직이면 자연이 바로 반응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네.
거죠. 근데 거시적으로 뭐 긴 어떤 그 계획 그런 게 아니고 바로 조금만 연결하면 된다는 거.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이번 기회에 인류가 하나 좀 배운 점이 있다. 배울 점이 이제 그 이번 한번 그 코로나19 네. 현상 이후로 많이 있겠지만 조금만 성의를 보이면은 자연은 우리에게 바로 반응을 한다. 이런 그 환경 문제에서 적극적으로 좀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뭐 대기 깨끗해지고 환경이 좀 나아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언론을
네.
통해서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네.
자, 이런 와중에 최근 태국에서는 코로나19로 관광객이 급감하게 된 동물원에서 코끼리를 자연 속으로 돌려보내는 일도 있었다면서요.
네. 이 태국에서만 벌어질 일은 아니겠죠.
네.
이 사실 동물원 같은 데에 관광객이 출입이 이제 뜸해진다 그러면은 수입이 급감하겠죠. 수입이 줄어들면은 이 동물들에게 먹이를 구해야 되는데 이제 거기에서 비상 아주 사태가 되는 것이죠. 물 줄 먹이가 없게 되면은 당장 굶어 죽게 생기는데 태국 같은 경우에는 특히 그 관광 어떤 대국이잖아요.
네.
관광객들이 많이 있는 그런 나라인데 그 동물원 중에 하나 이제 먹잇감을 제공하기가 이 동물에게 어려워지면서 치앙마이주라고 하는 곳인데 여기서 100여 마리의 코끼리를 고향으로 돌려보냈다. 이렇게 이런
네.
얘기거든요. 근데 동물이 고향이 어디 있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근데
네.
그러니까 이게 한 그 코끼리 구조 재단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동물과 인간과의 관계에서도 좀 지속 가능하고 친환경적인 환경 친화적인 그런 공동체에서 좀 어떤 그 동물들과 공존할 수 없을까?
네.
그런데 마침 그 태국에는 그런 마을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마을이 될 텐데 이 동물들 그러니까 이 코끼리들하고 주민들하고 섞여서 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다고 하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이 동물원에 있는 코끼리들도 거기서 데려온 코끼리들인데 다시 이제 거기로 돌려보낸다는 얘기죠.
네. 자, 이렇게 뭐 코끼리가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는 일들도 정말 이 코로나19 때문에 또 생겼는데
네.
자 아까 잠깐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태국은 아시아에서 대표적인 관광산업 국가이기도
그렇죠.
한데요. 최근 관광산업에 아무래도 좀 큰 타격을 입고 있는 반증이 아닐까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태국 같은 경우에는 물론 제조업 뭐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네.
한국이라든가 대만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이 좀 그 상대적으로 그 제조업 그 다음에 IT 산업 이런 첨단 산업 이런 데에 중점을 둔 국가라고 한다 그러면은 태국이라든가 싱가포르라든가 이런 나라들은 좀 관광 산업이 많이 활성화된 나라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가지고 당연히 관광객이 급속도로 이제 줄어들죠. 아, 앞으로 이제 이게 코로나 19 감염이 이제 잠잠해지면서 생산이 재개되면은 이제 우리나라 한국이라든가 대만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에게 다시 이렇게 성장을 이어갈 수 있겠지만 그 흔히 영어로 V자 모양을 이렇게
네네.
그리는 그게 가능하겠지만 이 태국 같은 경우에는 그게 좀 어려울 수 있다 이런 그 경제 전문가들의 전망도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관광 산업의 패러다임도 좀 이렇게 변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은가. 뭐 태국 정부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자연을 어떤 산업을 위한 어떤 착취의 대상에서 벗어나가지고 좀 어떻게 하면 공존 가능한 방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걸 모색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정신없이 바쁘게 움직일 때는 이런 생각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네.
그런데 마침 이런 코로나 위기가 터졌죠.
네.
이 기회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기회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자 태국 같은 이 관광산업 위주의 나라들에서는 지금 해외여행 자체가 세계적으로 어려워지고 관광객이 그러면서 급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네.
이 동물원 동물들의 먹이를 충당하는 일이 아까 어려워서 코끼리도
예.
자연으로 돌아갔지만 이렇게 신경 써서 돌려보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아까 제가 이제
네.
이게 태국만의 문제는 아니라 이런 네. 말씀 드렸었는데 유럽도 그렇고 아시아 뭐 전 모든 지역에서 사실 동물원이 어떤 큰 타격을 입습니다. 근데 인간의 어떤 그 뭐라고 할까요? 산업 경영 이 차원에서도 타격이 있지만
네.
동물들 같은 경우에는 생사가 이제 그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육식 동물들 같은 경우에는 안락사를 시키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다고
네.
해요. 그다음에 더 좀 뭐라고 할까요? 비참하다 그럴까? 다른 동물의 먹잇감으로 예,
네.
이렇게 이제 충당되는 그런 일들이 독일에서 그런 보도가 한번 나왔었는데 독일의
네.
한 동물원 같은 경우에 그 안에서 먹이 사슬이 이렇게 이제 이루어진다는 그런 보도도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좀 잔인한 어떤 가상인데
네.
그 안에서 이렇게 먹이 사슬이 쭉 돌다 보면은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동물이 뭘까 이런 이야기도 나왔어요.
뭘까요?
뭘까요?
뭘까요, 여러분?
저
네.
북극곰이에요.
아 그래요?
네, 북극곰이
아,
마지막까지 네. 살 수 있다 그래요. 근데 그건 어쨌든 간에 이제 우리가 이제 가상의 어떤 생각인데.
예.
동물원을 그렇게까지 우리가 꼭 해야 될 이유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채식 동물들 가운데서는
네.
그래서 이 코끼리가 가장 먼저 위험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먹이의 양이 엄청나죠.
많이 먹으니까.
예.
네.
하루에 300kg의 먹이가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코끼리 한 마리를 먹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먹이가 필요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한 그 재단에서 좀 지속 가능한 어떤 방법이 없을까
예.
그런 대책 가운데 하나로 태국에서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코끼리를 그냥 원래 있던 그 마을로 돌려보내자. 왜냐하면 그 마을에서는 이 주민들하고 공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계획이었던 거죠.
네. 자, 그럼 그 코끼리들이 이렇게 인도적으로
네.
잘 돌아간 그 마을에 대해서 또
네.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렇죠.
그 마을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거기가 이제 메첸이라는
네.
곳이거든요. 원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끼리가 이제 많이 살던 곳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소수민족인데 이 카렌족이라고 하는 이제 소수민족인데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런 마을이고 굉장히 이 전통적인 방식으로 저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 코끼리하고 같이 더불어서 생활한다고 하죠.
네.
그래서 그 이게 동물원 같은 거를 우리가 이제 운영을 한다 그러면은 그 장소에 대한 임대 비용이 있을
그렇죠.
거고 또 조련사 임금 아까 그 코끼리 엄청나게
네.
많이 먹잖아요. 코끼리 먹이. 그러니까는 그 20만 바트. 그러니까 이게 그 한국 돈으로 하면 760만 원 정도에 해당한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어마어마한 돈에 해당되는 건데 이걸
네.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결국 그래서 그 마을로 이제 돌려보내는
네.
건데 이 마을까지 거리가 150km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어.
150km를 코끼리 걸음으로 걸어서 가면은 네. 그래서 지난달 30일부터 움직이기 시작해서 5월 4일 걸려서 도착을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목적지에 도착을 네. 해서 그 마을에서는 큰 축제가 열렸다고 합니다.
네, 어쨌든 코끼리 입장에서는 뭐 우리 인간 입장에서야 좀 부담이 돼서 보내준다고 하지만은 코끼리 입장에서는 해고되는 게 아니라 약간 해방되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그 코끼리가 네. 코끼리를 포함을 해서 이제 많은 동물들이 동물원에 있다 그러면 훈련도 받을 그런 경우 네. 많이 있잖아요. 뭐 물개라든가 이런 훈련을 받고 그러면은 이제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냐? 이제 우리 인간 생각에서는 그러는데 사실 그건 그렇죠. 어떻게 보면 동물에 대한 네. 착취였던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는 해고가 아니고 해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건데 자연으로 보낼 수 있다고 하니까 뭐 그 이상 바랄 게 없겠죠. 이 실제로 동물들도 그런 것들을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어디를 끌려가는지 네. 아니면 자연으로 풀려나는지 이런 걸 아는 모양이 그 이 코끼리들 같은 경우도 가는데 그렇게 이제 좋아가지고 막 뭐 조그만한 아기 코끼리는 물장구 튀기고
아이고, 귀여워라.
그랬다고 해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뭐 네. 인간 입장으로서도 이제 그 이상 뭐 좋을 게 없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은 그 마을 아까 말씀드렸던 매챔이라고 네. 하는 그 마을에는 원래 코끼리들하고 같이 이제 코끼리들하고 공존하는 그런 문화가 있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런 소식들을 접하면서 네. 그런 생각도 우리가 하게 돼요. 우리가 관광이라고 하는 것 사실 관광이 하나의 여가잖아요.
네.
여가라는 것은 일상에서 잠시 벗어난다는 건데 그 일상이 우리가 산업 사회 안에서 이제 살고 있는 그런 건데 그러면은 산업 사회에서 다시 산업 사회로 여가를 가는 사람은 드물 거고 자연으로 좀 가서 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연도 웬만하면 좀 훼손하지 않고
예.
지속 가능하게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그래서 이제 관광도 어떤 그 착취하는 그런 관광에서 좀 같이 공존하는 그런 관광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네.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뭐 저도 동물원에 간혹 가보면은
네.
뱀들이나
네.
이런 우리 동물들이 갇혀있는 거 보면은
네.
답답할 것 같아서 미안해지더라고요.
동물들도 스트레스를
네.
받는다고
그러니까요.
해요.
그러니까요. 예. 네. 당장 뭐 저희 강아지만 해도
네.
산책 안 시켜주면은 막 우울하고 한데
그럼요.
어쨌든 지금 공정무역, 공정관광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자, 우리 북한의 청취자 여러분을 위해서 공정무역 그리고 공정관광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설명을 먼저 좀 해주시죠.
네, 그 공정무역이라고 하면 먼저 무역이 그 국가 간의 어떤 그 상거래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거대 기업 혹은 거대 국가를 상대로 하는 조그마한 기업, 조그마한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불이익을 당하면서 이렇게 그 거래를 하는 경우가 많이
네.
있거든요. 소위 말해서 착취를 당하는 그런 경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생존을 위해서 그 따라갈 수밖에 없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산업사회의 굉장히 그 모순이라고 할 수가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개선하고자 생각하는 그런 이제 시민
네.
사회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무역을 하되 좀 공정하게 하자. 그러니까는 원 생산지의 사람들도 제대로 된 어떤 그 대우를 받고 그리고 특히 이제 그 수입을 얻는 것을 보장을 해주자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일어나는 그런 운동인데
네.
그런 게 이제 공정 무역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행도 우리가 어디 여행지에 가서 소비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돈을 쓰니까 우리가 왕처럼 느껴져요.
그렇죠.
그런 거 하지 말자는
네.
거죠. 그 현지에 있는 사람들을 좀 배려를 하고 그리고 세계적인 관광지다 이런 데 보면은 태국이라든가 이런 나라 베트남도 마찬가지고 그 관광지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현지에 있는 주민들을 몰아내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현지인들은 관광객들이 들어온다고 해서 좋아지는
네.
게 아니라 오히려 착취당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런 거를 하지 말자. 그래서 이제 관광도 좀 그 공정 관광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자연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고 우리가 좀 그 인간하고 공존 가능한 그런 방법을 찾자.
네.
이런 차원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 많은 위기가 있었습니다만은 좀 하나의 우리에게도 이제 어떤 그 시사할 거리가 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자,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에 많은 것들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뀔 수밖에 없을 텐데요. 자, 이런 이야기와 함께 특히 그중 관광 산업이 어떻게 바뀌어 갈지 그리고 바뀌어 가야만 하는지에 대한 말씀 흥미롭고 의미롭게 잘 들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국제문제 전문가 인문결 연구소 임상훈 소장님과 함께한 세계의 창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뉴스로 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이 밤이 지나면, 오늘 밤 딱 자고 일어나면 아, 코로나 바이러스도 완전히 사라지고 우리 모두가 원하는 세상이 딱 펼쳐져 준다면, 아, 그렇게 내가 바라고 바라던 꿈 같은 일이 딱 이뤄져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임재범의 이 밤이 지나면 듣습니다. 다채로운 뉴스를 더 즐겁게 전해드립니다. 뉴스로 본 세상. 네, 뉴스로 본 세상 매주 월요일에는 문화에 대한 다양하고 흥미로운 소식들 만나볼 텐데요. 양정환 기자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5월은 가정의 달이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기념일 챙기느라 너무 바쁜데 오늘 이와 관련된 소식 전해주신다고요?
네, 한국에는 유독 5월에 가족과 관련된 기념일이 많잖아요. 네. 5월 5일 어린이날, 5월 8일 어버이날, 5월 20일은 또 부부의 날이라고 하네요.
네.
평소보다 더 가족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긴 하지만 너무 기념일이 많아서 맞습니다. 삼기기 다 힘들죠.
네.
그런데 이런 기념일이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있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해외 2세 기념일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려고 준비해봤습니다.
아, 정말 흥미로운 주제인데요. 뭐 해외에는 어떤 기념일들이 있나요?
네, 겨울이 되면 가장 기다려지는 게 아무래도 첫눈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네.
왠지 마음을 설레게 맞습니다. 만들기도 하고 또 누군가에게 괜히 전화를 한번 해보고 싶기도 하고 좀 특별한 감정이 느껴지잖아요.
네.
그런데 만약 첫눈을 기념하는 날이 있으면 어떨까요?
그런 곳이 있나요?
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로 알려진 부탄.
네.
이곳에는요, 첫눈이 오는 날 하던 일을 중단하고 온 국민이 휴식을 취한다고 합니다.
세상에, 행복한 나라답네요.
네, 바로 네. 첫눈 기념일, 저희 식으로 부르면 그럴 것 같은데요.
네.
이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비중이 높은 나라이거든요, 이곳이요. 그래서
네.
강수량이나 비옥한 토양이 매우 중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눈이 오면 한해 농사가 잘 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첫눈 오는 날을 특별히 기념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 네.
거기다가 부탄은 이제 산악지형의 국토를 가지고 있기도 한데 눈이 내리면 이 산에 하얗게 뒤덮인 눈으로 눈꽃이 피면서 아주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진다고 하네요.
네, 뭐 첫눈 기념일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낭만적인 것 같아요. 확실히 기념일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나라의 문화나 정서를 담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반면 음식을 기념하는 나라도 있다면서요?
네, 중앙아시아에 있는 투르크메니스탄이라는 나라인데요. 이곳에서는 매년 8월 두 번째 일요일을 멜론의 날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그 멜론이요?
네, 맞죠. 네. 투르크메니스탄에서는 다양한 품종의 멜론을 재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멜론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다고 해요. 그래서 이날에는 수도 아시가바트에서 멜론을 포함해 다양한 과일을 판매하고 시식하는 행사가 열리기도 하고요. 나라의 특산품인 과일을 기념하는 날이라 더 눈길을 끄는 것 같네요.
정말 멜론처럼 신선하고 재미있는 날인 것 같은데 과일을 기념하는 나라가 또 있다고요?
네, 바로 이웃나라 일본입니다.
정말요? 예. 몰랐습니다.
일본의 4월 14일이 오렌지데이라고 해요. 처음 들어봤는데요.
네.
저도 이날은 일본의 감귤 생산 농가에서 감귤을 좀 많이 사드세요 하고 만든 날이긴 한데요.
네.
그렇지만 실제 일본에서 오렌지가 신혼과 다산을 상징하는 과일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신혼부부들한테는 더할 나위 없이 특별한 기념일로 챙겨주고 있다고 합니다.
서로 오렌지 주고받고 뭐 이런 날인가 봐요.
네.
생각해보니까 한국에서도 공휴일은 아니지만 그 막대과자 모양과 닮았다고 해서 11월 11일을 빼빼로데이로 기념하잖아요. 뭐 요즘엔 쌀 생산 증대를 위해서 가래떡데이로 부른다고도 하던데 닮은 듯 다른 지구촌의 모습이네요.
네, 그런가 하면은 맥주가 맛있기로 유명한 국가 어딘지 알고 계시죠?
저 유럽 쪽에 있는 나라들 아니겠습니까?
네, 바로 도이칠란드죠.
네.
이곳과 아이슬란드에서는 4월 13일과 3월 1일을 각각 맥주의 날로 기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도이칠란드에서는 맥주와 관련된 법이 제정된 날을, 아이슬란드에서는 맥주를 합법적으로 마실 수 있게 된 날을 맥주의 날로 지정을 했다고 하는데요. 특히 이 두 나라에서는 기념일과는 별도로 맥주 축제를 굉장히 큰 규모로 열기도 하거든요. 국민들의 맥주 사랑이 엄청나다는 걸 저희가 좀 알 수 있겠습니다.
네, 뭐 도이칠란드 맥주 축제인 옥토버페스트는요, 뭐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축제죠. 독일 사람들이 맥주를 좋아하는 건 알았지만 맥주의 날까지 있는지는 저도 몰랐네요. 자, 그럼 다른 나라의 기념일도 좀 들여다볼까요?
네, 같은 날이지만 나라마다 다른 의미로 챙기는 기념일도 있는데요. 3월 14일, 한국과 일본에서는 사랑하는 마음을 고백하는 화이트데이죠.
네.
반면에 서구에서는 파이의 날, 즉 원주율을 기념하는 날로 여긴다고 합니다.
네.
이 원주율의 근사값인 3.14를 기준으로 세계 각국의 수학과에서 기념 행사를 치른다는 건데요. 또 이 3월 14일이 공교롭게도 천재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의 생일이기도 네. 하고요. 스티븐 호킹의 기일이기도 하답니다. 그래서 네. 수학자들에게는 더 의미가 있는 날이라고 하네요. 이날에는 원주율이 일상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토론하기도 하고 파이를 먹기도 한다니 이 수학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기념일이 되겠네요.
네, 뭐 하필 진짜 세계적인 학자 두 분이 3월 14일에 태어나고 돌아가셨다는 것도 신기한데 저는 좀 개인적으로 수학과는 좀 거리가 먼 사람이라서 같이 즐기기는 힘들겠지만요. 어쨌든 원주율에 대한 토론을 하면서 파이를 먹는다는 것도 참 재밌네요. 자, 다음으로 소개해 주실 기념일은 어떤 날인가요?
네, 감동적인 가족애를 그려내서 인기를 모았던 애니메이션 코코, 이 만화 영화였죠. 이 영화에 죽은 자의 날이라는 축제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 영화의 배경이기도 한 메이코의 실제 축제 날이라고 합니다. 매년 10월 31일에서 11월 2일까지 열리는 이 기념일은 죽은 자들이 1년에 한 번씩 이승에 있는 가족이나 친구를 만나러 오는 날로 기념이 되고 있는데요. 그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재단에 다양한 색의 종이와 꽃으로 장식을 하고 또 음식을 마련하기도 합니다. 이는 고대 아스텍인들이 죽은 사람의 영혼이 11월 초에 돌아온다고 믿었던 것에서 시작된 기념일이고요. 한국에서 명절에 차례를 지내거나 매년 제사를 지내는 것과 비슷한 정서를 좀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진짜 그러네요. 뭐 우리와는 정반대 남미 대륙에 있는 국가지만 가족을 그리워하고 또 기억하려고 하는 정서만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전 세계가 함께 기념하는 날도 있죠?
네, 국제연합 UN에서는요, 세계가 뜻을 모아 함께 해결해야 하는 문제,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하는 주제에 맞춰서 국제기념일을 선정하고 있는데요. 수질오염과 물 부족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한 세계물의 날, 인구 문제에 관한 관심을 촉진하기 위한 세계인구의 날, 핵실험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국제핵실험 반대의 날 등이 바로 대표적인 국제기념일입니다. 하지만 유엔이 지정한 국제기념일이 1년에 3분의 1에 무려 해당한다고 해요.
네.
다양한 날들이 있다고 보시면 네. 되는데요. 그래서 기념일이 너무 많아서 형식적이라는 비판도 좀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하지만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그만큼 세계가 함께 관심을 쏟고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네, 맞습니다. 세계가 함께 그날만큼의 또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그만큼 많다는 의미라고 저도 생각이 되는데요. 세계의 갖가지 흥미진진한 기념일에 대한 이야기 오늘도 정말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양정아 기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뉴스로 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ABC, easiest one, two, three. Our simplest do, re, mi. ABC, one, two, three, baby, you and me go. 신지은의 매일 영어 시간입니다. 여러분과 매일 아주 조금씩이라도 쉽고 짧고 굵게 영어를 배워보는 코너죠. 자, 누군가 나를 부르는데, 지금 당장 급하게 할 일이 있을 때, 잠깐만 기다려, 곧 갈게, 이런 말 많이 하죠. 오늘은 이 표현을 영어로 배워볼 텐데요. I'll be right there. I'll be there soon.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또는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해요. I'm already there. 바로 해석을 하면 난 이미 거기에 있어인데요. 이미 거기에 있을 만큼 거의 다 왔어. 바로 갈게. 그런 뜻이죠. 자, I'll be right there. I'll be there soon. I'm already there. 이 중에서 하나 골라서 여러분도 잘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북한 날씨 전해드릴게요. 5월 12일 화요일은 대체로 구름이 많겠습니다. 지역별 자세한 기온 알려드립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삼지연 1도, 해산 3도, 청진 10도, 강계 8도, 함흥 청진 9도, 신의주 개성 10도, 평양 해주 11도, 원산 13도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삼지연 6도, 해산 13도, 강계 14도, 청진 18도, 평양 사리원 해주 19도, 신의주 개성 21도, 함흥 원산 22도입니다. 이어 해상 날씨 알려드립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에서 1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먼 바다에서는 오전에 1.5에서 3m로 일겠고 오후에는 1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서해 북부 앞바다에서는 오전에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먼 바다에서는 오전에 1에서 2m로 일겠고 오후에는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기름값과 금값 정보 알려드립니다. 국제유가가 사흘 만에 반등했습니다. 현지 시간 8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6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배럴당 5.1% 상승한 $24.74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금값은 소폭 내렸습니다. 이날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6월 인도분 금은 전날보다 온스당 0.7% 하락한 $1,713.9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환율 정보 알려드립니다. 100달러당 인민비는 709.43원입니다. 신지은의 매일 영어와 생활 뉴스까지 함께 봤습니다. 뉴스로 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입니다.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다시 한번 전해드릴게요.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남북 방역 협력과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에도 저촉이 안 되고 남북 국민 모두의 보건과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우선 추진할 만하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진행된 대통령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남북관계 관련 질문에 남북 모두 코로나19 대응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이번 코로나 대응에 성공해도 2차 세계적 대유행이 닥쳐올 것이라고 많은 전문가가 예상하고 있다며 남북의 감염병 방역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국제적십자사연맹이 북한의 코로나19 방역용 마스크 150만 개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미국 자유아시아 방송이 9일 보도했습니다. 국제적십자사연맹은 전날 발표한 코로나19 발병 운영 상황 보고서에서 국제적십자위원회와의 공동구매 계획의 일환이라며 이 같은 계획을 짤막하게 밝혔습니다. 국제적십자사연맹은 앞서 2월 중순 이미 유엔 대북제재위원회로부터 적외선 체온계, 마스크 등 8가지 코로나19 방역 지원 물품들에 대한 제재 면제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그간 반출을 엄격히 제한해온 방역용 마스크를 미국에 긴급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11일 한미 코로나19 대응 공조 차원에서 마스크 200만 장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 통화에서도 언급됐던 마스크 지원을 결정했다면서 동맹국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고려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번 마스크 지원은 지난 3월 한미정상통화의 후속 조치라며 국내 코로나19 상황 및 마스크 수급 현황, 우리의 동맹국인 미국에 대한 지원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전 세계 코로나19 사망자가 28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국제통계사이트 월도미터에 따르면 11일 오전 7시 기준 전 세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417만 4,136명으로 이들 가운데 28만 3,586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가장 많은 확진자가 발생한 유럽 대륙에선 현재까지 162만 8,457명의 감염이 확인됐으며 15만 2,727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북아메리카의 확진자 수가 149만 4,308명, 사망자 수가 8만 9,914명을 기록했습니다. 이 중 미국의 확진자와 사망자가 각각 136만 5,308명, 8만 717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지금까지 전태우였습니다.
뉴스로 통하는 남과 북. 여러분께서는 지금 국민통일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뉴스통을 듣고 계십니다.
날씨가 점점 더워지면서 한국에서는 좀 더 두껍고 답답한 방역 마스크 대신 좀 더 얇고 시원한 덴탈 마스크라는 게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문제는 수요가 갑자기 많아지면서 또 값이 치솟아 올라서 2차 마스크 대란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공적 마스크 오브제로 안정적으로 잘 다 잡아놨는데 날씨가 더워지면서 또 이런 현상이 생겨 답답한데요. 대부분은 현명하고 남을 더 생각할 줄 아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번에도 잘 극복해낼 것이라고 믿고 있고요. 이 덴탈 마스크 사재기를 혹시라도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초반에 뿌리를 뽑아야겠습니다. 북한 주민 여러분도 더워지는 날씨에 여름용 마스크 때문에 고생 안 하실지 모르겠네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남은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보내시고 더 활기차고 건강하게 내일도 맞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책임 프로듀서 양정아, 작가 김희진, 진행의 신지은이었습니다. 한국분들이 특히 젊은 남성분들이 정말 좋아하는 노래 중 하나인데요. 북한에선 어떤가 모르겠네요. 김동률의 다시 사랑한다 말할까로 오늘 순서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족이나 사랑하는 분들에게 사랑한다고 자주자주 많이 많이 말해주세요. 우린 내일 다시 만나요. 마치 어제 만난 것처럼 잘 있었냐는 인사가 무색할 만큼 괜한 우려였는지 내가 되려 어색했을까.